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해석이 되면은 복음의 이해를 다 한다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유대 쪽에서 내려왔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흠집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흠집을 내기 시작했느냐? 2차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바꿔졌지 않아요? 바꿔지니까 이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충동질을 시킨 거예요. 바울은 말만 앞서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은 봐라 사도가 아니다. 어떻게 열두 사도 중에 들어섰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지만 그게 무슨 추천서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뭘 이야기하느냐? 1절부터 2절에서는 이 추천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곧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곧 추천서와 동일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 편지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써 있고 그리고 무사람도 너희를 보고 알고 읽는 바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다 알고 읽는 바다 이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아는 바가 아니냐. 이것 이상 무엇이 큰 거 있겠냐.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1절을 여기서 읽어본 거랬잖아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겠느냐. 이 어떤 사람들 거짓 사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겠느냐. 혹 너희에게 박근할 필요, 너희들로 하여금 진짜 바울은 사도입니다라고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일꾼 된 것, 내가 사도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었다. 너희에게 편지로 써진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이 먹으로 쓴 그런 편지 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너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한 것이다.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내가 사도된 것,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직분이, 이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막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기다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다메섹 성에 내려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직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 않아요. 파송되어 가가지고 13장, 14장부터 나타난 현장에서의 그 성령님의 역사의 능력, 그 권세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너희가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 너희가 나로부터 쓴 편지 아니냐? 너희가 증거가 아니냐? 산 증거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교회 속에는 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자들이 충동질을 시킵니다. 예. 결국은 누구를 타겟을 놓느냐? 지도자 하나를 때려쳐버리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난 일들이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올라오느냐? 마지막에는 목사한테 옵니다. 담임 목사한테. 예. 희한해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도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올라오느냐 하면은 목사한테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들의 작전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은 이 대적의 세력들의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 물어내거나 흠집내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분리시키는 일이 있다거나 주의 종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복음에 가로막게 되고 목사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바울이 있었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는 지금 교회에도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주의 사역자들은 뭔 생각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된 거예요.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하지만은 또 너무 많은 셈이라고 변명을 하려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 시간을 놓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야기하지만은 더 이상의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경 써버리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예. 참 우리 교회를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안 재운 게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운 거예요. 제가 교회 나와서 강단에서 자면서 아마 1시 반에나 잠깐 내가 잠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시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교회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창조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우리가 무슨 바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귀한 사역을 하신 이런 분도 이런 일들을 당하고 심지어는 헌금 뒤집은 것도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예. 아,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신방 다녔는데 나보러 헌금 뛰어먹어버렸다고. 와, 난 다른 건 몰라도 돈 뛰어먹었다 한 것 같이 내 가슴이 슬픈 거 없습니다. 그런데 모 목사님 나보러 오라 하더니 양심선언을 하라 하는 것 정도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 참 인생이 이런 모양이구나 말이지. 예? 그 대신방 다니면서 그 헌금 받은 것이 얼마나 호놈 띠먹었다는 거예요. 감췄다는 거예요. 웃자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박사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은 대가리가 터지더라도 한번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하자고 그러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자고 하도 기가 막혀 보니까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왜 갔어요? 갔는데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공부를 적게 하고 배움이 적어서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 장로님, 목사님 그 연세에도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보내만 주시오. 내가 하랍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목사님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짜게 하는데 참 기가 막혀버리고 말이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박사학위 하나도 못 받아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도중에 공부하다가 포기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쓰게 한 거이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 박사학위를 받게 한 거예요. 예. 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하면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립시다. 할렐루야.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 나오잖아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정말 옛 언약의 일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절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만족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5절에 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데 구원을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이지 죄 용서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법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범죄했으면 구약에서는 그거에 계속 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 나를 속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버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것이잖아. 그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서 왔던 이 거짓 사도들은 이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야. 예. 지금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받은 이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우월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의 조문으로 된 이 직분도 큰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면은 뭘 해요? 이제 두 번째 뭐입니까? 아, 첫 번째도 그랬지만 두 번째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율법을 받아올 때 얼굴에 확 영광이 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수건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쓴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영광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라질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집중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둘러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 하신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그 율법에도 바로 의문의 그 직분 사람을 죽이게 하는 죽게 하는 그 직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이 영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 나타났다. 예. 그러면서 대조하고 있는 면을 볼 수 있어요. 대조하면서도 이것이 완전히 극한 대립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실을 또 말씀한 거예요. 그게 그런 뭐냐면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면서 한마디로 역할은 뭐냐? 복음으로 연결시켜주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예.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이해가요. 신학교 다녀도 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말입니다. 예. 자, 저를 보세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통일성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뭐예요? 창조의 역사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의 끝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마지막 끝까지를 기록해 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창조에서부터 창조의 그 완성을 이루는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역사는 이런 동그란 순환의 역사가 아니고 직선적인 역사에 쭉 연결되어 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은 구속의 역사는 바로 구약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앞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그 신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신약의 영광과 구약의 영광을 비교한다면 구약도 영광이 있지만 신약의 영광은 더 크다. 제가 그 어디 바닷가에 가서 그걸 또 봤는데요. 이 달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제 동이 터와 이런 붉은 해가 조금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동안에는 뭐 밝았던 그 달빛이 점점 없어져 버려. 그런 해가 떠버리니까 달만 동그랗게 보일 뿐이지 달빛이 없어져 버려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다가 촛불을 써놨어. 촛불을 써놨는데 내가 촛불 써놨는데 왜 이렇게 어둡지?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우리 전사님이 불을 다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환할 수 있는 촛불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가 없지. 예. 그러나 그 촛불도 어둠을 밝히고 있어 내 책을 볼 수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큰 많은 빛이 비춰버리니까 촛불이 아무 쓸데가 없듯이 구약의 영광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요 구약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은 바울은 이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7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영광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월한 걸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냐.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냐냐. 그러면서 우리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닷가에 사는 말하고 똑같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영으로 되어진 이 사도의 직분은 그 우월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추천서를 하고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실제적으로 영의 시대가 열린 신약 시대를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 예를 들지요. 13절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구약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영광이 아니다. 우리는 영의 영광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바로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에 주목해가지고 이것이 최고다 그러고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고,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걸 받아들이고 구약을 읽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러지 않고 있다 하면서, 그러나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영의 직분으로 아니고 정죄의 직분, 그리고 율법의 조문의 그런 직분과 같이 그대로 지금 뭐야, 구약을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읽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읽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 속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해석을 하게 되면 구약이 쫙 열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뭐예요? 시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것들은 다 구원받는 우리가 뭐냐? 그러면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우리도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뭐예요? 그 수건은 뭐로 없어지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로 풀어야만 된다. 한 그간 예를 든다면 성막을 그 성막으로 명, 지금 성막에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 다 헐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뭔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 깨달아, 아, 성전은 곧 예수님을 예표했구나. 그러니 실체가 왔으니 그 예표론적인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지금도 성전 성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절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덮어놓으면 이 내용이 뭐인지 모르지 않아요. 모르니까 이 내용의 의미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듯이 이것을 예수님으로 풀면 풍성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성경을 읽으면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단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스토리가 있는 세통합 경건훈련을 내가 보라고 하느냐, 그 말은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발전되어진 의미와 그 구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기 때문에 이 바로 모세 오경이 예수님으로 보게 되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풍성한 은혜를 입고 신약의 모든 걸 가지고 구약을 풀어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레위기서 같은 경우는 안 읽습니다. 안 읽어. 그런데 이것을 가치 있게 좀 봐줘야 되는데 너무 그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7절에 그러죠.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희를 해방시켰듯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되어지냐?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18절에는 마지막을 먼저 보면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님의 역사로 곧 무엇이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리니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 이걸 갖다 뭐래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의 단계 속에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 그 말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의 직분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도 긴가민가 할 겁니다. 좀 많이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나올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윷놀이 하면 탁 종기가 되고 탁 던져놓고는 못하고 탁 옆에 이 다리를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워미워미 이 말씀인데 이거 잘 몰랐네. 저도 한참 신학교 다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하는데 모르는데 이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게 뭐냐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으로 구약을 풀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해석을 신약성경으로 해석되면 풍성을 살 수 있고 어린애 아이들도 자기의 자식들도 가르칠 때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성경으로 가르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